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원산 인근 동해상으로 K-101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1분부터 4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K-101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K-101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도 시험 발사로 평가한다면서 군은 현재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K-101 단거리 미사일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북한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평양 북방 서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기간에 현재 개발 시험 중인 300mm 방사포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유럽과 일부 발틱 국가들의 중화기와 군사용 중장비들의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기와 중장비 배치를 검토 중인 나라들은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인 이들의 중화기들이 배치되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방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미 국가안보국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했다고 영국의 유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는 러시아 정부가 스노든이 빼돌린 100만 건 이상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한 뒤 영국 정보요원들에게 현지에서 철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기밀 정보들이 해독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던 정보요원들의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벌여온 활동은 중단되고 요원들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어온 대형병원이 결국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삼성서울병원 측은 오늘 응급실 진료와 입원을 전면 제한하고 수술도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또 감염된 모든 메르스 환자의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병원 직원의 메르스 확진으로 정부 보건당국이 병원 측에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직원의 메르스 확진으로 응급실, 병동, 외래 등에서 여러 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재 한국에서는 모두 145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남아공 당국이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CC는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다르푸르에 군대를 파견하고 아랍민병대를 무장하도록 지원해 전쟁 범죄와 인종학살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입니다. 유엔은 당시 폭력 사태로 30만 명이 사망했으며 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내에서 활동을 금지했던 국제 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갑자기 조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경찰은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을 전격 폐쇄하고 이 단체 직원들에게 15일 안에 국외로 떠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당국이 지난 11일 35년간 파키스탄에서 활동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을 폐쇄하자 파키스탄 내 비정부기구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이튿날 모두 자진 폐쇄에 들어갔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추가 핵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에 대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미국 방문 결정을 연기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에 14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고요. 1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 말씀을 들으신 대로 그 메르스 관련해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한국 정부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한 것은 사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만큼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사실 그 박 대통령이 그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 메르스 확산이 심각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요, 지금 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늑장 대응 그리고 또 잘못된 대응,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민심 위반 그리고 여론 악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이 시점에 국정 최고 지도자가 외국을 순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연기돼야 된다. 충분히 미국의 정부도 이해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연기 그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또 메르스에 대한 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판단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기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밀착 관계 그리고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국 그 배치 뭐 여부 문제 등등 해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느 때 그 방미 뭐 그것보다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논란이 참 많았던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도 좀 궁금하군요.
네,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일정이 재조정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인데요. 박 대통령이 앞으로 서로 편한 시기에 방미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앨리스터 베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0일 이같이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미한 동맹과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네. 두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예, 방금 이현철 기자가 국무부나 백악관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그 전화를 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 한국 정부가 이런 연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전화 통화에서 이 메르스로 인해서 희생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발언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도전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양측이 빨리 편리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방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서 한국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발표하면서 향후 한미 간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의 관심사는 자 이게 어렵게 잡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고 또 다시 잡으려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해와 지지를 그 보내면서 가능한 편리한 빠른 시일 내라는 이런 다음번 일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이 전화 통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다시 만나면 좋겠다 이런 그 의사를 서로 이제 나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내다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이 그만큼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조정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로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말로 예정됐던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통 끝에 6월 초로 잡혔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또 11월에 터키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미한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한 정상회담이 어려워진다면 내년 초로 방미가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대중국 관계,
한일 관계가 모두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두 나라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재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워싱턴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워싱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의 국가원수가 미국을 워싱턴을 왔다 간 일은 1년 내내 뭐 거의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정상회담 같은 건 신문에 보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연속적인데 그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모두 이제 메르스 상황 때문인데 이 한국 내 메르스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지금 그 이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이 메르스 상황은 한국에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아, 12일 현재 그 집계로 보면요. 아, 정부 당국의 공식 집계로는 사망자가 13명에 달했고요. 또 메르스 감염이 확진된 사례가 13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이 의심돼서 격리 조치가 된 사람의 숫자도 3,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 게다가 또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국 전역에서 휴교를 한 학교가 3,000곳이 넘습니다.
네.
게다가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많은 행사가 취소됐고요. 또 외국에서 그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관광공사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2일 현재 메르스 발병과 관련해서 한국관광여행을 취소한 외국인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홍콩 정부처럼 그 자국민들에게 한국 그 여행에 대해서 그 경보를 발령한 나라도 있고요. 또 항공기 운항을 한국으로 가는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그 감축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내에서는 지금 소비가 상당히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에서도 이런 그 질환의 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북한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접촉이 되는 데가 이제 개성공단일 텐데 개성공단의 지금 메르스 그 방비 태세 어떻습니까?
네, 현재 북한 개성공단에 메르스 검사 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북한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장비를 요청했고요. 한국 정부가 장비를 지원해서 현재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먼저 지난 8일 한국 국민들이 오가는 통행검사소에 열감지 카메라 2대가 설치가 됐고요.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봉동세관에 나머지 한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메르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지급도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관계자는 입주기업 두 곳이 이미 마스크 400여 개를 지급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지급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북측은 지난 2일에 남측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역 장비와 북한 근로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북한의 요구로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을 위한 장비를 지원했던 전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의 지원 요청을 수용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별도의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먼저 이런 내용이 언제 어떤 경로로 알려지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의회에 제출된 군축 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사실상 확인한 건데요. 예를 들면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 4월에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이 비밀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영변 이외에 어디에 과연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인데요. 내용이 좀 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북한의 비밀 핵시설, 영변 이외 지역, 이것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고요. 또 미국은 협상을 하면서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이라는 단어를 9.19 공동성명에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영변 이외의 지역에 핵시설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별도의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지만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1990년대 말 98년인데요. 이 북한의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이 있다라고 네. 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핵시설이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본 경우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네. 그런 사실과 다른 보도로 판명이 났었거든요. 사실 그만큼 북한의 핵시설이라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기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힘든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도 그런 분명한 개연성이 있다, 영변 이외 지역에서 핵시설이 존재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제임스 켈리 전 동아태 차관보, 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때에도 이 영변 이 시설에 이제 중점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그때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비밀 핵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해 왔다고 켈리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지난 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관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북한의 모든 핵활동이 영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예로 들면서 제3의 핵시설 존재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2002년 10월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그런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고 말했는데요. 북핵 협상이 늘 한반도 전체 비핵화 방향으로 귀결된 것도 이처럼 북한의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켈리 전 차관보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오히려 협상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도 북한과의 핵협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나 대화를 주장하는 쪽들은요, 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만 계속해서 그 개발이 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네, 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반대, 대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압박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켈리 전 차관보는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핵시설을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한다면은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또 다중화 또 소형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도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위협을 더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협상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거고요. 바로 그런 앞서 말씀드린 협상과 대화를 얘기하는 그런 온건파들의 그런 주장과 일치하는 그 맥이 닿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을 이 6자 회담과 연계를 해 보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시설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변에만 초점을 맞춘 6자회담 재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같은 경우 북한이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하기 전에 북핵 협상이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협상도 먼저 북한 측이 관련 시설의 전 범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도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무엇보다도 북핵 시설에 대한 검증과 조사 활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스팀슨 센터의 윤선 객원연구원 같은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의 비밀핵 시설 운영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논평이랄 것도 없는 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 국무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거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것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그리고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북한 핵 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들 나라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번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지난 7일하고 8일 이틀간 독일에서 열렸는데요.
네.
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그 북한이 주요하게 다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정상선언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하고 또 인권 유린 또 외국인 납치 이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한 줄의 짤막한 선언 내용이 있었고요. 이 G7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서방의 선진 국가들이 참석을 하고요. 상당히 굉장히 그 국제사회 영향력이 큰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의 정상이 모여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짧은 성명일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G8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G8이라고들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되면서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빠지고 이제 G7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G7이 모임을 가진 건데 저희 납치 문제를 언급한 것을 보니까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강조했지 않나 싶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서 납치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자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납치는 인권 침해자 국제사회 보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주요 7개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해 5월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재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 대북 제재 강화 등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의회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인권,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이번에 캐나다 의회에 그 제출된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은 이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라는 그런 의원이 제출한 건데요. 이 핵심은 북한 인권 대사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에는 국무부에 북한 인권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에는 인권 대사가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이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 요번에 제출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대사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인권 대사가 맡는 역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탈북자 지원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 북한 인권법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는 이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그 이민 정책이 좀 수월하다 그런 그 평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래 와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단속을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 난민지위 신청을 쉽게 하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캐나다가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보다 쉽게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 이번 그 결의안에 포함된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신원조회 강화 등 탈북자들에 대한 그 검문, 그것도 검사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신청한 난민 신청은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5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심사를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수용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 의회에서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정부는 사실 그 보편적인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 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그 한인 중심의 단체들 이런 관계자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권 문제 살펴보겠는데요.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북한 내 상업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좀 특이한 보고서인데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북한 정부가 개인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고 불공정하게 기소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개인들이 상업활동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지난 2013년 이후에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상업활동을 하는데 북한 정부가 이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강탈하고 또 구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상업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람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느냐, 또 연주를 동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점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는데요. 탈북자들은 휴먼라이츠 워치와의 면담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항상 두려웠다고 말을 했고요. 따라서 북한의 상인들은 항상 당국자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지니고 다닌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네. 이 휴먼라이트 워치는 또 상행위와 관련된 북한의 법 개정도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 근거는 북한이 지난 1981년에 이 비준한 국제 규약을 그 근거로 한 것인데요.
네.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 UN의 규약입니다. 이것을 북한도 그 비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회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그 논리를 펴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그 실정법에서 이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령 형법의 경우에는요. 이 상업활동과 같은 행위들을 경제적 범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채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체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기소하고 이런 행위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북한 인권 관련 소식이 많았는데요. 과거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 강사를 했던 한국계 미국인 수키 김 씨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테드 강연회라는데 이게 공개가 된 것인데 이 내용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수키 김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발표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조회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강연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고요. 이어서 지난 8일에 테드 웹사이트에 강연 동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수키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양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고 이 책을 읽은 테드 측에서 김 씨를 연사로 초청해서 강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북한에 갔지만 사회 전체가 거짓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숙희 김 씨가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라 이렇게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북한의 그 처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의 그 인권 보고서 그리고 또 민간 비정부 기구들의 인권 보고서 등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또 이동의 자유, 주거 선택의 자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렇게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 아닙니까?
네.
그 수기 김 씨가 그 강제 수용소라고 했으니까요.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상당한 정부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좀 더 강조한 방식으로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가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내기를 마치고 비가 좀 내려줘야 하는데 좀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걱정이 된다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좀 비가 와서 해갈이 좀 될지 그렇게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지금 가뭄이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네,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강수량이 135.4mm였는데요. 평년의 7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월의 강수량은 예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보내기가 시작되는 5월의 강수량도 40.1mm로 매우 적었고요.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뭄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봄 가뭄으로 평소 13m 정도던 함흥 지역의 댐 수위가 최근 들어서는 30cm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더 그 안 좋은 소식은 앞으로도 이런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기상청은 북한의 경우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보통 장마 기간인데 이전까지는 충분한 비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계속되면 자연히 이제 벼농사, 그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또 그런 그 생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예, 그 한국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쌀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생산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수치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제는 다음 달 초순까지도 현재의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요.
네, 7월 초순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과 감자를 포함해서 전체 식량 생산량이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얼마나 그 귀중한지, 그것은 가끔 발생하는 그 물싸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순박했던 농촌 사람들도 물 가지고 윗논과 아랫논 주인이 싸움을 하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이 WFP도 북한의 가뭄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농번기를 맞은 북한의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데이빗 카트루드 세계 식량 계획 WFP 아시아 지역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위해서 방한을 했는 카트루드 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아서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면 식량 제공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이 만약에 요청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 표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요청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요청을 해올 경우에 검토해보겠다, 지원을, 이런 얘기고요. 또 한국 통일부는 지금 북한의 가뭄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는 소식, 또 미 국무부가 영변 이외 지역에 별도의 핵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거기는 마을 사업지이죠. 풀뿌리. 그러니까는 이제 주민들 자체가 너무 이제 그 뭐지? 제가 하는 게 지금 통일 주민 모임이거든요. 통일에 대한 것들이 남의 일 얘기처럼 하는 게 답답했어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이서연 씨는 마을 공동체 통일 주민 모임을 이끌고 있는 마을직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5명, 6명? 저희가 그 쫑파티 때는 거의 30명 가까이. 그리고 이제 단체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예, 보람이 있고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은 함경북도 허랑. 98년 고난의 행군 때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 살다가 2004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때는 막 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막 꿈만 가득 이렇게 왔는데 살다 보니까는 틀리잖아요.
꼬부랑 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돈을 모았습니다. 정착을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하루 10여 시간씩 컴퓨터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공부를 진짜 저희가 하루 8시간 했어요. 8시간씩 일주일 내내 한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네.
정착금도 생활지원금도 월급도 받는 족족이 중국에 남겨두고 온 딸을 위한 몫으로 잘라두었던 이사연 씨.
제가 같이 못 될 거 있는 죄책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그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이사연 씨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뭔가 단체에 참여를 했고 아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하다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사업가 이서연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에 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아가씨 그런데 항상 얼굴이 이제 군늘이 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 아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정착도 해야 되고 이제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세무회계 사무실을 다니다가 잠시 일을 쉬고 있었던 이서연 씨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어느 모임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창업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이제 그 소개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 근무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소개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그 소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서연 씨에게는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명함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죠.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또 받으려고 또 애를 쓰시는데 지원만 받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불량되고 개인회생되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탈북자들과의 만남은 가족 모임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오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워크샵이랑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됐거든요.
서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딸님이 데려온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아 그러면 저희 딸도 데려야 된대라고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2년에 걸쳐서 중국에 있던 딸을 데려왔던 서연 씨는 자연스럽게 가족 해우를 소원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 알렸어요. 그래서 될 거인 분들이 꽤 있어요.
탈북자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는 대로 일을 해결해 주다 보니 일면식이 없던 탈북자들도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그나마 괜찮
그나마 괜찮았죠. 저희 목숨자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웠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뒷목숨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라는 같은 고향을 두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그 헛헛한 마음을 서로가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뭔가 단체에 참여를 했고, 아,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하다가 너무 이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여기 지금 말하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냈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하려고 했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다 해줬고 같이 또 동행도 해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서연 씨의 첫 번째 사업, 새로운 한국인이라는 뜻을 담아서 월드 뉴 코리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영리 사업,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했었어요. 컨설팅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만큼 인적,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생 친구들이나, 또 지금 그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이 각 분야마다 진짜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은 거예요. 그때 탈북인 경제연합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의외로 각 분야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았고, 그쪽 전공을 취득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적 자원이 있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뭔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죠. 컨설팅 회사를 했는데, 그 뭐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탈 주민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실무나 뭐 어떤 실무적인 문제에서 뭔가 이제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저희는 인적 자원 이제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런 정보 제공을, 그리고 그 외 이제 그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된 이런 지원 내용을 이제 공지를 하면 거기에 맞는 걸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일을 맡아 해결해 주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탈북자들을, 또 일자리가 필요한 탈북자들에게는 직장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서 서류 다 만들어서 이것처럼 법인을 창업하신 분들이 세 분 계세요. 지금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너무 모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되지?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 이런 거는 서류만 필요하고 뭐 인감이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괜찮다라고 안심을 일단 시키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다른 데서 막 그때 법인 한번 하려면 150, 200 거기 들어가거든요.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제 몸으로 떼우면서 이거 준비를 다 시키고 예,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그래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되면 뭐 밥이라도 사주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예, 그럴 때는 제일 보람 있죠. 왜냐면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루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이서연 씨의 첫 사업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취약계층이다, 또 뭐 사회서비스 이런 수혜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거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얘기가 잘 안 됐고 그거를 납득을 시키기가 어려웠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익숙해진 탈북자들은 이서연 씨가 해주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돈 벌리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서연 씨의 첫 창업. 그래서 생각만큼 번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낯설어해요.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해서 그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무료로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복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워낙 무료. 그런데 아직 못 헤어난 거죠.
탈북자들을 돕는 탈북자. 탈북자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금방금방 생각이 떠오른다는 이서연 씨. 고향에서도 그 총명함이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죠. 저 대학 때 대표였었어요. 안 대표. 근데 그게 있다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저희가 북한의 대학교는 여기도 그런가? 제가 이제 저희 때는 대학교가 군대 제대하고 오신 분들, 사회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 학교에서 금방 오신 분들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2살인데 제대하고 오신 분들은 28 이렇거든요. 근데 저를 선생님이 저를 대표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취미가 있나? 아니면 기질이 있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하지만 앞길이 창창했던 대학생 이서연 씨에게는 북한 사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가던 이서연 씨. 강 건너 중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98년도. 그때가 제가 98년도니까 25살인가? 네, 그때 제가 도망강을 넘었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던 도강.
절실함이 아닐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시는 분들은 어떤 절실함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용기는 거기서 사실 힘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진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절실함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한국 정착 11년 만에 당당한 사업가로 또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또 후회도 없지만 부모님도 없이 홀로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 언니와 친척들을 생각해보면 마음 한켠은 늘 쓰라려 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친인척들 뭐 얘기도 못하고 온 거 그거죠. 그냥 단순 가면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림 속임수에 넘어서 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어랑이 고향인 탈북사업가 이서연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